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를 묘사해주고 있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사복음서의 여러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께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해 주신 것 같이 부활은 주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죽음이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기도 한데요. 이렇게 성가대에서 잘 찬양을 해주셔서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좀 남았으니 조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제 그 16장 8절에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9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 꺽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복잡한 그 사본학의 문제를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비교적 이전에 발견된 사본들에서는 이 9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이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9장에서 20장의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8장까지만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제 끝났다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맥락은 아마 잘 아시는 맥락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그리고 5절에 보시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어떻게 단락이 마무리하고 있냐면 8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기쁨의 환희도 아니고 어떤 확신에 찬 외침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떤 경악에 찬 모습으로 이 단락에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뢰할 만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그 기독교의 복음은 초반에 그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걸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경악에 가득 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혼돈스럽고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사건을 저도 이제 그 모태 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때가 되면 이제 기계적으로 그 인식을 하고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주간만 되면 어머니가 강제로 금식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주님의 고난이 참 힘든 거구나, 괴로운 거구나. 그리고 부활절날 받는 이 계란의 기쁨과 함께 부활이란 참 좋은 거. 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하면서 컸는데요. 그 우리가 이 절기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절기 매년마다 지키는 어떤 그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감각하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내가 집에 들어가 보니 그분이 돌아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느낌일까요? 그저 기절하실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그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 리메이크한 영화 중에 더 리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을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좀비가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이제 다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살아났지?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그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고 또 그 아내의 절친이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줬던 그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셨던 그 방을 이제 다 청소하고 유품도 다 정리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복잡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스러웠을까를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육체를 이렇게 육체에 입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며 이렇게 따랐던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 슬픔이 너무나 크고 이 슬픔을 어떻게 정돈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심정으로 무덤가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고 또 여기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죠. 주님께서 그 신비한 모습으로 약간 좀 이렇게 잘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실제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옆에서 부활하신 채로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나타나신다든지 성전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같이 어떤 멋진 행진을 하신다든지 했더라면 훨씬 제자들의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라져버리시죠. 그리고 승천해버리십니다. 이 모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포착되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이렇게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9절에서부터 20절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이 모호함을 넘어서 이 교회가 이 모호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구체적인 증인으로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이 본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무언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절을 우리 아까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죠. 전 사실 이 부분도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시려면 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빌라도, 네가 나를 넘겼지. 네가 나를 그 손 씻고 책임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로 나를 넘겼지. 그러나 나는 살아났어. 이렇게 딱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다면 복음화가 훨씬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정 그러시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래도 베드로가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곱 귀신을 전에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전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되게 거룩하고 신실한 여인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이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일곱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행동을 남들이 어떤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굉장히 그 신뢰할 만한 그의 말을 그녀의 말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먼저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 1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는데 11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좀 제정신이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병이 또 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원래 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슬퍼서 저기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주님이 마리아에게 가시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또 보시죠. 아마 누가복음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아마 이렇게 그 지칭하는 사건 같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이제 누구인지 그 이름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 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런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믿겠는가. 자, 그런데 그러자 주님이 또 나타나시죠.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이나 뭐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꾸짖으시는가?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간중간에 논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메꿔지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대체 뭘까요? 이들에게 왜 맨 먼저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그 저 같으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의 내용으로 남겨놓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쓰는 어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근데 기록이 다른 기록에 비해 굉장히 빈약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이 그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아있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혼동스럽습니다.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증언하기를 원했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가 부활을 하지 않으셨는가 상관없이 만약에 이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물이고 창작물이라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주어야만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주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 불리할 만큼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반증해주는 어떤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주님은 일부러 왜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기록을 혹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호하게 남겨두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학자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생물을 학자들이, 생물학자가 발견했다고 한번 쳐보시죠.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겠죠.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겠죠. 생물학자로서 굉장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이로움과 놀람과 그런 어떤 그 감탄은 생물학자나 혹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벌어지는 어떤 감탄과 놀라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는 그 생물의 특성에 맞게 혹은 그것을 발견한 생물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겠죠. 파악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합니다. 말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이 우주의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그 물질과 또 행성과 항성들이 있죠. 은하가 있죠. 그러나 그 우리 인간이 그 지식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좋아져서 그러한 어떤 그 별들이나 어떤 우주의 새로운 물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거기다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이죠. 우리가 파악 가능한 세계란 뜻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문이 막히시나요? 그 놀라운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경관이나 혹은 자연의 압도적인 어떤 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 그동안 내가 이해해왔던 어떤 이 세계의 방식, 내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문이 막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경험,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그 세계의 논리로는 세계의 이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어떤 경이로움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을 하죠.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경이롭고 놀랍도다. 자 그런데. 이 세계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 넘어서의 어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넘어선 세계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어떤 그 삶이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시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자기가 인식하기 이전,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이전에 인간이 어떤 이 세계를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는 우주 만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그래서 인간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우주만물은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라. 이 세계를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어떤 그 구성하는 세계 이전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그 우주 만물 이전에 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세계는 인간의 언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먼저 채워져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인간이 파악하고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충분히 다 완성할 수 있고 다 헤아릴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진정한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인간이 경험하는 중요한 발전은 인간이 경험하는 중요한 도약은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비약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있는 것,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답습한다고 해서 절대로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않지요. 언제나 다른 것, 언제나 경이로운 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왜 경이이고 왜 다름입니까?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심지어 과학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축하여 만들어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주어져야 하는 어떤 것. 그런데 인간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은 그 주어진 것으로부터, 인간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내용으로부터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 사건은 그러한 내용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함의가 우리 인간의 삶의 발전이란 그런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란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경이로움과 이 경이로움은 바로 두려움을 동반한 경이로움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은 괴물이나 어떤 귀신을 볼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경이와 다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주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보다 훨씬 더 넓구나.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8절의 이 구절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내 말로는 그동안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도대체 이 사건이 뭐지? 이 경험이 뭐지? 라고 하며 그것을 헤아리는 언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고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하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해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이해 전에, 인간의 논리 전에, 인간의 파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사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지셨던 거룩한 의지, 거룩한 계획, 우리가 그걸 경륜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진정한 근원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부활을 이 땅에 가져오셨을까요? 이 경악스러운 사건, 말이 안 되는 사건, 이 놀라운 일을 왜 주님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는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물도 나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가, 여기서는 나는 저 윤철규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나가, 스스로 있는 나가, 없을 수 없는 나가,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없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너로, 죽음이 삼킬 수 없는 너로, 죽음이 인간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찾아와 죽음을 죽음으로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이 우리의 이해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어난 사건으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내면에, 하나님 안에 중요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언어전에 태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의,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신약성경의 또 다른 위대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홀로 있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여전히 모호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막막합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났지만 그 일주일, 부활절 이후의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전히 막막합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채워진 그 삶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뱀이 있을 거다, 뱀이 물 거다, 너희에게 불이 있을 거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을 거다, 너희에게 사망이 위협하는, 여전히 잔존하는 사망의 세력이 협박하는 그 내용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거다. 그런데 그거는 협박에 불과하다. 불이, 뱀이, 여러 가지 공격이 너희를 없앨 수 없다. 죽음이 나를 없애지 못한 것과 같이. 그러니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전하며 살아라. 주님의 영광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내신 것처럼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죽음이 너희를 꺾을 수 없다. 주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소시킬 수 없다. 죽음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 그걸 아는 자답게 살아내라라고 이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안다. 예, 우리에게 여전히 모호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전의 세대에는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음까지 이겨내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하셨다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어떤 그 천국의 상태로 제자들을 다 함께 이끌고 가셔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내셨다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면 좋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걸 소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걸 소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나 야고보는 그걸 소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칼날 가운데, 맹수의 밥이 되면서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은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주님이 세상을 종결하셨다면 우리가 유럽 여행에서 가서 보는 아름다운 성당들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낸 이 놀라운 업적들, 미켈란젤로도 없었을 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없었을 거고 아인슈타인도 없었을 거고 우리가 그 달을 탐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도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고 모호함이 있지만 이 모호함은 무엇을 위한 모호함입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호함. 죽음이 인간을 끝낼 수 없다, 죽음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류를 향하신 목적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타락하고 고난을 겪고 갈등하고 애매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거 아닙니까? 2000년도. 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던 그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 완성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제일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죠, 막막하다는 거, 특별한 답이 없다는 거, 권태롭다는 거, 허무감이 느껴진다는 것, 그 어떤 열정도 기쁨도 소망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예, 우리 그 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동안의 인류 역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과 교회의 역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이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완성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시대와 이 세계 속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끝날까지 세상의 끝날이 가기까지는 기쁨의 날도 있고 환희의 날도 있고 소망의 날도 있고 열정의 날도 있지만 허무와 절망과 이게 뭔가라고 하는 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세상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담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아니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에 겪었던 이 제자들의 막막함과 두려움과 무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당혹스러운 그 감정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감정임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 이러저러한 우리가 신앙의 실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어 보이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보다 때로는 뒤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열정과 예전에 가졌던 소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러한 모든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막막함을 뚫고 부활을 이루어내시고 영광을 이루어내시고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막막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완성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주님으로 많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